오늘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을 한마디로 우리가 좀 요약하자면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순복하라, 순종하라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의 근원은 다름 아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를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부족으로 살고 있다가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고 결국에는 그 민족을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왕이나 어떤 통치자들이 생겨나기 마련이고 또 우리가 현대 국가에서 보듯이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여러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공무원들이나 어떠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악을 행하라고 그 자리에다 세워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의 권세는 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도둑질이나 어떤 살인이나 파렴치한 어떠한 죄악과 범죄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 그와 같이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국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기는 좀 특별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로마에 있는 이 교회에서는 로마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하고 또 탄압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황제인 이 시저에게 세금을 내는 것조차도 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이거 위배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점점 더 가중되는 이 로마의 이 종교적인 박해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대항하려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셨고 또 그 위에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국가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세우세요. 근데 흔히 요즘 같은 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투표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 권력자를 세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위정자들이 통치자들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1절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즉 사람이 볼 때는 흠이 많고 또 문제가 많은 그런 통치자들도 비록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그들 위에서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통치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리자를 세우셔서 이 국가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만약 국가에 어떤 위정자들이 없다면 정말 뭐 도둑들이 뭐 얼마나 날뛰겠습니까? 살인자들이 얼마나 날뛰겠어요? 정말 이 범죄가 이 도시에도 정말 가득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권세를 부여받은 통치자들로 인해서 이 국가가 법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보시면 여기 사역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라는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사역자라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 섬기고 있는 공무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4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서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선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악을 행했다면 범죄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의 법을 어긴 적이 없다면 오히려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따라서 로마서 13장은 국가에 속해 있는 우리가 이 위정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이 제어하고 이 범죄하는 것을 이 심판하고 있는 국가의 질서에 우리가 순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동시에 여기 지금 이 위정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어요. 4절 보시면은 지금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혹은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어떠한 공무원이 되었다면, 그런 관직에 올라갔다면, 아, 나는 나 자신의 이익과 어떠한 내 가족을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나라의 관직에 올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이 악을 제거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웠구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과 질서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국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국가의 법에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래서 무슨 반 정부 단체에 어떠한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국가가 어떠한 법을 제정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이 대치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의 권세 위에 누구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죠. 국가의 법 위에 누구의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13장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국가를 지금 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 제국에 저항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요, 로마 제국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국에서 이야기하는 뭐 세금 내라 이런 거 잘 지키고 뭐 어떠한 것에 있어서 이런 법들은 따라줘라는 것을 다 지키지만, 만일 이 제국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때에는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고라서도 거부하고 그 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로마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 로마 황제가 바로 신과 마찬가지였어요. 신과 로마 황제를 동일시했거든요. 그래서 로마법 가운데는 이 신의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법에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위법이 상위법하고 배치가 되면 상위법을 따르고 하위법을 무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가장 상위법이 뭐죠? 헌법이잖아요. 헌법. 아무리 시대가 변해서 새로운 법들이 막 나온다 그래도 이 가장 기본적인 헌법에 위배되면 이 나머지 법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이란 나라에 법들이 계속 제정되고 있지만 이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면 이 나머지 법들은 다 효과를 잃어버리고 이것을 지킬 의무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라는 것이 합법으로 되어 있죠.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도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배치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에 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법을 강요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우리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각오하서라도 거부하고 그 법의 개정을 우리가 요구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6절과 7절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조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7절 조세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이게 뭐죠? 세금 내는 이야기예요. 세금 내는 이야기. 아, 이 나라는 동성 이 결혼에 대해서 허용하니까 나는 완전히 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 내가 반역할 거다. 나는 그냥 반정부로 살아갈 거다. 난 세금도 안 낼 거다.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선한 시민의 모습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세금 납부의 의무도 해나가고 국민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의무들을 다 하고 선을 해가면서 동시에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내가 정부를 전복시켜야지, 저 백악관을 내가 장악해가지고 내가 테러 세력이 되어가지고 이거 완전 뒤집어버려야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나라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저 위정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1절부터 7절까지의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좀 뛰어넘어서 일반적인 차원으로,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다 합쳐서 우리가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을 것인가,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요? 말도 안 돼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하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요약하면 결국에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8절로 돌아가셔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을 때 이건 단순히 금전적인 거, 경제적인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악도 끼치지 말라 이겁니다. 좀 전에 지금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이 미국은 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아주 이 사악한 국가야. 나는 이 민족과 이 국가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부담을 남겨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히려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막 너무나도 분열하고 있고 막 나뉘고 있잖아요. 요즘 그 미국 기독교에서 가장 큰 이슈가 역시 동성애예요. 무엇보다 지금 주변에 연합 감리교회들 보시면 지금 올해 막 그 교회들이 막 분열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시카고에도 우리 한인 지역 중에 연합 감리 교단 나뉘는 거 보실 텐데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목회자가 이 만약 게이일 때, 레즈비언일 때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PCA 교단도 2년 전에 세인트 루이스에서 이것 때문에 회의했어요. 저는 목회자라서 사실 이것 때문에 교단이 회의했다는 것 자체도 좀 자존심 상하는 좀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메인스트림이 자꾸 밀려오거든요. 아니, 정부가 인정했는데 이거 미국 정부가 동성연애도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게이면 어떻고 내가 레즈비언이 어떠냐, 내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목회자 못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 하는데 전체적으로 모여서 사실 2년 전에 이걸 완전히 차단해버렸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거는 성경과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연합감리교단은 어떻습니까? 이미 감독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도 레즈비언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교단이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UMC랑 GMC로 나눠서 기존의 연합감리교단은 괜찮다, 뭐 게이든지 레즈비언이든지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쓸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고 그건 절대로 말도 안 된다라고 새로 나온 교단이 지금 GMC라고 나와있는 거잖아요. 연합감리교단뿐만 아니라 침례교단, 장로교단 다 지금 이 메인스트림에 지금 큰 타격을 맞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할 때 성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우리랑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거리에 나가면 지금 저 시카고 다운타운의 링컨 파크라는 그 도시도 가보면 게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이런 평일날에 시카고 저 미시간 그 레이크 앞에 걸어다니면 손잡고 다니는 게이들, 게즈비언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만 이렇게 생활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깜빡 잊고 있을 때가 있지만 정말 세상은 우리랑 정말 다른 방향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일반적인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0절 다시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랑 살아가는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성경과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는 사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있어서 돌을 던지고 그들을 우리가 해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게요. 아, 그럼 목사님, 교회가 게이와 레즈빈들을 용인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주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게이와 레즈빈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막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용인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라고 우리가 허락해주는 삶도 아니에요.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거죠. 여러분 시대가 지나갈수록 간판은 교회라고 세워놓고 교회 건물에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막상 들어가서 봤을 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정말 게이 목회자가 레즈비언 목회자가 와서 설교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저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그와 같은 목회자에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로 거기에 앉아있는 건지 저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자세인 거예요. 과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꺾어 놓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딱 하나였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꽉 붙들되 사랑으로 이웃에게 행하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시대가 지나갈수록요 미국도 더 갈수록 흔들릴 거예요. 뭐 미국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이미 쓰러지고 있는 거 계속 보이시잖아요. 갈수록 이제는 여러분 요즘에 유치원 애들에게요 아유 공주처럼 예쁘다라는 말도 사실 못해요. 왜냐하면 요즘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 서부로부터 계속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운동이 뭡니까? 이제는 남자랑 여자의 구분조차 없애버리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스타벅스 가면 여러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거 아세요? 남자 여자 공용으로 자꾸 만들죠. 왜 그러죠? 사람들이 자꾸 성의 이 개념을 자꾸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게이면 어떻고 레즈비언이면 어떻고 트랜스젠더면 어떠냐 계속 이거 무너뜨리는 게 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싸워 나가겠습니다만 세상의 메인스트림이 계속해서 다수기 때문에 이게 결국 휩쓸어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이 갈수록 흐트러지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믿음 생활하기 어렵고 예수 믿기 어려운 세상으로 자꾸 변화될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게 잠잔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반대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죽는 그날이 진짜 깨어나는 날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나라.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 목사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지금 저 백악관에서 이 그 위정자들이 일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은 이렇게 악으로 물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이슬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세상은 지나갈수록 악한 것이 만연해집니다. 세상은 갈수록 범죄가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할수록 어둠의 이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자, 마지막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은 갈수록요 성적인 범죄가 많아질 겁니다. 갈수록요 교단들 중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무너지는 교단들 많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연합감리 교단 하나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대부분의 메이저 교단들이 다 나눠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기독교 역사상 동성애에 대해서 이 흐름들을 우리가 역사로 봤을 때 항상 무너져 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가 말했던 것처럼 상수리 나무가 베임 받아도 그루터기는 항상 남아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거대한 나무를 세상이 잘라버리고 믿음을 핍박하고 순교자들이 일어나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룩한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상 언제든지 마이너였지 메이저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더 다수였고 우리는 항상 소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얼마 되지 않는 소수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이 계속해서 그 악을 만연해 나가며 더 세상은 악하게 변해가겠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이웃들을 더 사랑해 나가며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의 삶으로서 세상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준 하나님이 국가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정말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위배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올바른 것을 그릇된 것으로 바꾸고 바른 것을 틀린 것으로 틀린 것을 바른 것으로 그렇게 뒤집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한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당해도 언제나 그루터기가 하나님 이 땅에 남아있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또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겠으나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소수가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듯이 여기 있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셨던 주님, 세상은 주님을 멀리 떠나 계속해서 떠나가겠지만 우리는 오늘 이 새벽처럼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차 아무에게든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또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용인하지 않되 그러나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